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노동부는 7월 23일에 끝나는 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만 4천 명이 늘어 모두 26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관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도 27일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탓에 휴가 일정을 중단한 메르켈 총리는 목요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테러분자들이 독일의 공동체 의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약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독일이 이런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처에는 정보 공유와 인터넷을 통한 무기 매매 금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벌어진 테러 두 건은 모두 독일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저질렀습니다. 두 테러분자는 모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다치안 치올로슈 총리는 장관들에게 루마니아의 기반을 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다국적 해군과 공군 창설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치올로슈 총리는 27일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에게 2017년 4월 마감 시한에 맞추도록 오는 8월 말까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외무장관에게는 나토 다국적 군에 참여하기로 한 모든 나라들과 접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26일 고위 국방회의를 마친 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6개 나토 회원국들이 다국적 군에 참여하기로 이달 초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7월 18일과 25일 사이 미국인 약 3,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두 후보에 대한 비선호도도 58%로 같게 나왔습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트럼프 후보보다 높게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며 기세를 올린 24일과 25일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트럼프 후보가 선호도에서 클린턴 후보의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747 여객기의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1970년부터 747기 1,500여 대를 생산해 전 세계 항공사에 공급해왔습니다. 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에는 거의 600여 개의 좌석이 배치돼 승객들의 항공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판매 실적이 부진해지자 보잉 측은 수요에 맞는 항공기 제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객기의 경우도 엔진이 4개인 747보다는 크기가 작은 엔진 2개짜리 기종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의 경쟁업체인 에어버스사도 초대형 비행기인 A380 생산을 2018년부터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 미리네가 상륙한 베트남 북부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은 중국 하이난섬을 지나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가져온 폭우와 강한 비바람으로 하노이 지역에서 한 명, 그리고 흥옌 지방에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탄화 지역에서는 어부 한 명이 배가 뒤집히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재해 지역에 긴급 복구반을 보내 태풍이 남긴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한성열 국장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영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과 말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이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1위 수출 품목인 석탄의 수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 한국이 추진한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반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히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ARF 의장 성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이러한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RF 의장 성명엔 이와 함께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혁 대변인은 이번 ARF 의장 성명이 이전 회의 때보다 신속하게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장 성명엔 회원국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발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국 성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장국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인 만큼 북핵 문제 또 남중국 핵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의장 성명에 아세안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도 추가됐으며 긴장 완화 또는 비생산적 행보 자제 등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실리지 않았다며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아세안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표현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7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과 관련해 라오스 외무성에 가서 의장 성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ARF 폐막 이후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틀째 라오스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의장 성명 내용에 대한 불만을 라오스 측에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RF 의장 성명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포함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 문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ARF 의장국인 라오스는 27일 의장 성명을 발표한 뒤 아세안 관련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 성명은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게재돼 있다면서 의장 성명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측이 의장국의 권위를 갖고 최종적으로 게재한 의장 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ARF 의장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각국 장관들은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탈북자 한 명이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명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 학생 대표팀 가운데 한 명이 일주일 전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고 홍콩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앞서 빈과 일본은 지난 27일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가 북한 군부의 배경이 있는 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홍콩 주재 총영사관은 탈북자와 관련한 문의에는 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 케인 부통령 후보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의정활동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주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케인 후보는 의사 진행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지역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버지니언 파일럿과의 인터뷰에도 외교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적극적인 대북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전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비국가 테러 단체 세 가지로 나뉜다며 미국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 군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라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공격 등 문제가 터진 뒤에야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비판입니다. 케인 후보는 특히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들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 후보의 이 같은 대북관은 올해 2월 10일 상원 전체 회의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심의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ot to undertake a more proactive approach to North Korea to address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is legislation is good because it not only puts Congress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제재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강력한 정책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지적입니다. 케인 후보는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중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 후보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As we move forward with the strategy on North Korea, we've got to prioritize and ensure the safe return of our citizens who are detained there.
케인 후보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인 원비어 씨를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추진할 때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올해 대북제재법에 찬성표를 던진 외에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113대 회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문직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 문호를 넓히는 법안에 공동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1순위로 대통령 자리를 승계합니다. 또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며 각종 국가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에도 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뒤에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올 상반기 북중무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은 4.7% 감소했지만 수입이 5.3%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월 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북중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지만 제재 이후 2분기엔 3.7%나 감소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북한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 무역이 매우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있기 전과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논문집에서 북한이 지난해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북한의 식량 총 생산량은 2010-2011 양곡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급도 줄어 북한의 국가 배급량 목표는 한 사람당 하루 평균 573g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유엔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경제 제재 여파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대북 제재 여파가 있다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 종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강력하게 이 식량 부족 문제만은 막아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하면 거기에 외화를 동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외화가 전체적으로 쪼달린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식량 수입에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논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의 타격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한층 취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중 금광 수출의 경우 올해 2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3월 들어 마이너스 43.2%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상반기 석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재의 핵심으로 무연탄 같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북한 경제는 악화되는 대외 경제 환경이나 대내외 경제 구조조정 진행,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 고조, 그리고 전반적인 식량 생산 저하라는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북한의 대중 자원 수출 가격 하락세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경제 구조와 수출 구조 조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북한의 대중 수출 상품은 1위에서 5위까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상품들이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코트리와 재킷류 등 의류 제조업 제품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동안 주민들의 시장 경제 행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최근 이른바 7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 동원 정책을 펴면서 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 생산도 지난해 8% 이상 감소하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에 북한 경제는 조금 더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에서 석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 약 4억 8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액수로는 2015년 상반기보다 약 15%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 조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석탄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4월 석탄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나 줄었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28%, 17%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들어 많이 감소한 석탄 수출이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감소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7% 줄었습니다. 석탄에 이어 의류 제품군인 남성 재킷과 여성 재킷 그리고 여성 코트가 각각 9,700만 달러, 5,300만 달러, 4,6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팔려 수출 순위 2, 3, 4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른 의류 제품은 석탄과는 달리 대부분 수출량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철광석 수출은 3.9% 증가했고 수산물은 12% 늘었습니다. 반면 대중 수입 부분에서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이 7,500만 달러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이어 사과와 배가 6,800만 달러로 2위, 화물 자동차가 5,600만 달러로 3위, 그리고 석유 제품이 4,700만 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과와 배 수입은 2015년 상반기보다 무려 418%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3% 늘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을 왕복하는 제3국 선박 대부분은 광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여 척의 선박이 이 석탄과 철광석을 하역하는 중국의 항구를 오고 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남포항에서 포착된 진바이하이호. 탄자니아 선적에 이름도 중국식이지만 이 배는 지난 4일을 포함해 지난 한 달간 두 차례 남포항에 정박했습니다. 진 바이아이호는 12일과 16일 각각 중국 시다오항과 난동항에 머문 뒤 남포항으로 되돌아갔고 26일엔 다시 시다오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배가 북한과 중국 외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지도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 사이 진 바이아이호처럼 남포항에서 2회 이상 포착된 제3국 선박은 모두 19척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운영하는 제3국 선박, 즉 편의치적 선박이거나 남포항 노선에만 집중 투입된 제3국의 용선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특이한 점은 19척 중 해외 항구에 정박한 기록이 확인된 선박은 진 바이하이호를 포함해 14척이었고 이들 모두 중국 항구, 그 중에서도 광물만 취급하는 항구에만 적어도 20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구글 얼스의 지도에서 이들 선박이 머문 룽커우와 란샨, 징탕, 웨이하이 등 12개 항구의 지점을 대조한 결과 선박이 정박한 곳에는 어김없이 검정색과 붉은색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 선적의 구앙롱 8호와 몽골 선적의 티안통호 등이 머물렀던 웨이하이 항은 검정색 물질이 뒤덮고 있었고 탄자니아의 진밍 1호와 토고의 헤라호 등이 정박한 란샨 항은 붉은색 가루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펑라이, 웨이팡, 얀타이 등의 항구에는 검정색과 붉은색은 물론 다양한 색상의 광물이 야적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정색은 석탄, 붉은색 가루는 철광석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항구들이 석탄과 철광석 등을 하역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14척 선박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했을 것이라고 최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6월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3% 증가했고 이 중 무연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철광 제품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최 소장은 민생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량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반도 관련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해 관심을 모았죠. 이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한중 관계는 악화되는 걸까요?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이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던 양국 관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제재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전면에 나서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한중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경제적 조치,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조치,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이어도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항공식별구역, 중국 화상 불법업 자체를 더 방조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심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심각하고 체계적인 그런 압박은 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선 국내 정치적으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형태로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5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회담이 없었던 것도 양국 간 냉기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한 한국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드가 북한 억지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포위망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태권 경쟁을 사실상 펼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가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식을 펼치는 거죠. 소위 대미카드 미국과의 게임으로 생각하고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며 중국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지난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동맹 강화를 꼽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한 측면이 컸던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북한 끌어안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이제 대북 제재 공조를 이완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중 양국 간의 이제 긴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드 문제 등을 연계해가면서 유엔 안보리 270을 이제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ARF에서도 이제 그 조짐이 보였듯이 중국은 이제 대북한 제재를 전략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링을 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중국 정부가 단순한 반발을 넘어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안보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 미한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한반도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실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불만 표출과는 별도로 중국이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한다면은 한국은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에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 주도의 그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후에 나타날 동북아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여전히 한국과는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깨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강 동북아 연구실장입니다.
첫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입장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국이 섭섭해하는 사안인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배려하고 중국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중관계를 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지 사드 하나가 한중관계를 깨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상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펼쳐나가죠.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향후 6자회담을 비롯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가시화될 경우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긴장 국면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를 전시체제로 만들었다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발언에 이 안정을 흔들지 말라며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concrete step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열 국장은 어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애덤스 대변인은 지난 2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조치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해군이 유도 로켓이 장착된 신형 고속점 1호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이 신형 고속정은 최전방 해역에서 북한 공기부양정의 침투와 도발을 막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8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210톤급 신형 고속정의 선도함인 참수리 211호정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고속정은 길이 44m, 폭 7m, 무게 210톤으로 최대 속력은 시속 74km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기존 고속정보다 조금 크지만 속도는 더 빠르고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과 같은 고압 분출식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어 어망이 있는 얕은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형 고속정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포함한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선령이 20년 이상의 노후된 기존 고속정을 대체해서 서해 NLL을 비롯한 접촉 해역 최일선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영해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1문, 그리고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2문을 갖춰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전 장비와 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서는 처음으로 신형 고속정에 장착되는 130mm 유도 로켓은 원거리에서 고속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과 상륙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게체계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근접 전투용인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제는 중기관총을 레이더와 연계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며 사격 요원은 함정 실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탄착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신형 고속정은 승조원 정원이 20여 명으로 기존 고속정보다 적습니다. 신형 고속정 1번함은 시험평가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에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되고 후속함은 오는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고속정이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면 한국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은 구경 76mm 이상의 주포와 유도 무기 체제로 무장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미 해병대 소속 군마 레클리스가 영국 최고의 무공훈장에 버금가는 디킨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군마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무공메달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하죠. 한국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던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7일 디킨 메달을 받은 군마의 이름은 레클리스. 6.25 전쟁 때 미 제5 해병사단 소속으로 최전선에서 활약을 펼쳐 하사 계급까지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무모하다는 의미의 레클리스가 받은 디킨 메달은 영국의 동물 관련 단체인 PDSA가 전쟁 등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한 용맹스러운 동물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 수여하는 것이지만 영국에선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가에 버금가는 영예로운 메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클리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68번째로 이 메달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PDSA는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27일 런던의 한국전쟁 참전비 앞에서 메달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몽골계의 암컷 말인 레클리스는 1953년 연천 지역에서 닷새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엄청난 분량의 탄약과 부상병을 나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레클리스를 기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마을은 본부와 전선을 하루 쉬운 5번씩 오가며 4톤 분량의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또 전선에서 다친 부상병을 후방으로 나르고 포탄이 오고 가는 희은장에서 포위된 미군 대원들의 길잡이 역할까지 수행하며 두 번의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레클리스는 이런 공적 때문에 미 해병대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진급을 거듭해 1959년엔 하사 계급을 받았습니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레클리스가 하사 계급을 받을 때 19발의 예포와 함께 1700명의 해병대원들이 기념행진까지 했습니다. 이후 레클리스의 공적이 보고되면서 두 개의 퍼플하트 훈장과 국가안보 메달 등 여러 개의 수훈 메달까지 받았습니다. 레클리스의 공적과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로빈 후턴 씨는 웹사이트에서 레클리스의 본명이 아침 해며 매우 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가 1952년 전쟁 당시 김훈문이란 소년에게 미화 $250를 주고 레클리스를 구입했는데 이 소년이 MR을 팔아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감동적이란 겁니다. 소년은 전쟁 당시 쥐레를 밟아 다리를 잃은 누나에게 의족을 사주기 위해서 말을 팔았다는 겁니다. 후턴 씨는 레클리스가 소년의 가족에겐 의족을 주고 전쟁에선 미 해병대를 위해서 엄청난 공적을 세운 명마 중의 명마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클리스 하사는 종전 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펜들턴 해병기지에 배치돼 1960년 명예 전역했으며 1968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미 해병대는 레클리스 하사를 기리기 위해서 펜들턴 기지에 기념비를 세웠고 지금도 해병대 최고의 군마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 유력 잡지인 라이프는 1990년 미국을 빛낸 위대한 100명의 영웅에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동물인 레클리스를 올려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골입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북한의 리세강 선수와 엄윤철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 분석 업체가 내놓은 전망, 이연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 두세 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 노트는 최근 발표한 리우 하계 올림픽 메달 전망에서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모두 8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합순위에서는 28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레이스 노트는 북한의 금메달 유망주로 남자 체조의 리세광과 여자 체조의 홍은정, 남자 역도의 엄윤철 선수를 꼽았습니다. 남자 역도 56kg급의 엄윤철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리세광 선수는 2014년과 2015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도마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홍은정 선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노트는 북한 남자 역도 62kg급의 김은국 선수를 은메달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여자 탁구 단체와 여자 역도 75kg급의 림정심, 여자 레슬링 자유형 53kg급의 정명숙과 남자 레슬링 자유형 57kg급의 정학진 선수를 동메달 후보로 꼽았습니다. 한편 올림픽 메달 전망 인터넷 사이트인 올림픽 메달 프레딕션스.com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0개의 메달로 종합 36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후보로 엄윤철과 리세광 선수를 꼽았습니다. 또한 홍은정 선수와 함께 남자 역도의 김광성과 여자 역도의 림정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역도의 김국향과 최효심, 남자 레슬링의 윤원철과 정명석 선수는 동메달을 따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에 걸린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마라톤과 탁구, 레슬링, 양궁 등 9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선수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31명의 선수를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1개 등 47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나선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대형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의 고객 1,030만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한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해킹에 쓰인 경유지 3개 나라의 인터넷 주소 4개가 과거 북한 최신성 발로 감행된 해킹 때와 일치했고 이전에 다른 북한발 해킹 사건과 매우 유사한 악성 코드도 쓰였다는 점에서 북한 소행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5월 인터파크의 한 직원에 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이 직원의 동생을 사칭해 악성 코드를 심은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커들은 지난 4일부터 인터넷파크 임원급 인사에게 한국 돈 30억 원, 미화 약 270만 달러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올 가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 대회에 참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면서 주최 측의 북한 팀 초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조지 바이탈리 대변인은 2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방북 시 북한 태권도 선수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대회 주최 측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In anticipation of me going there, a martial art group from South Korea reached out for me to extend an invitation for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열린 ITF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바이탈리 대변인은 방북에 앞서 청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로부터 북한 선수단 혹은 시범단의 참가 가능성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무예 교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의 초청 여부와는 별도로 주최 측에서 북한 측 의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조직위는 북한 측에 9월 2일 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하거나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을 지난달 14일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와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 종신명예총재에게 전달했고 이틀 뒤 대회 참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답변을 장 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met with the Korean Taekwondo Committee officials, Professor Changung, IOC member and honorary life president of ITF, and they discussed it with their government officials.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 팀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리는 2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된 와중에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미 지난달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주최 측이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청주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는 태권도와 검도, 무에타이 등 17개 종목에 60개국 2,1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황해도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평안남도 구름 많고 흐립니다. 평양과 양덕의 낮 기온 32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안주 31도, 남포 30도입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역시 덥습니다. 수풍 구성 31도, 중강 30도, 강계 희천 3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용현, 개성, 사리원 지역에 오전에 이따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사리원이 31도, 개성은 28도입니다. 함경남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강에는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원산의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서 역시 덥습니다. 장전 32도, 함흥 31도, 장진 26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구름이 많은데요. 청진 낮 기온은 26도, 성진 웅기 25도, 삼지연 24도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 보기를 원하세요?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탓에 휴가 일정을 중단한 메르켈 총리는 목요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테러 분자들이 독일의 공동체 의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약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독일이 이런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처에는 정보 공유와 인터넷을 통한 무기 매매 금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벌어진 테러 두 건은 모두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이 저질렀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벌어진 기차 공격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이, 그리고 25일에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은 시리아 출신 난민이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베트남 북부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 미린에는 중국 하이난섬을 지나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베트남 북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미린에가 가져온 폭우와 강한 바람 탓에 하노이에서 한 명, 그리고 흥엔 지방에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탄화 지역에서는 어부 한 명이 배가 뒤집히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풍으로 항공기 운항도 속속 지연됐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태풍에 따른 악천후로 하노이로 떠나는 20여 편의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재해 지역에 복구반을 보내 태풍이 남긴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747기의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1970년부터 747기 1,500여 대를 생산할 전 세계 항공사에 공급해 왔습니다. 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에는 거의 600개의 좌석이 배치돼 승객들의 항공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판매 실적이 부진해지자 보잉 측은 수요에 맞는 항공기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객기의 경우도 엔진이 4개인 747보다 크기가 작은 엔진 2개짜리 기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의 경쟁업체인 에어버스사도 초대형 비행기인 A308 생산을 2018년부터 축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루마니아의 다치안 치올로슈 총리는 장관들에게 루마니아의 기반을 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다국적 해군과 공군 창설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치올로슈 총리는 27일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에게 2017년 4월 마감 시한에 맞추도록 오는 8월 말까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외무부 장관에게는 나토 다국적군에 참여하기로 한 모든 나라들과 접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26일 고위 국방회의를 마친 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6개 나토 회원국들이 다국적군에 참여하기로 이번 달 초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폴란드가 이에 참여하고 불가리아는 400명의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7월 18일과 25일 사이 미국인 약 3,4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트럼프 후보보다 높게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며 기세를 올린 지난 24일과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트럼프 후보가 선호도에서 오히려 클린턴 후보의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가 트럼프 후보의 선호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노동부는 7월 23일에 끝나는 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만 4천 명이 늘어 모두 26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관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지난 2009년 봄 정점에 달한 뒤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